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제비 뽑기를 해서 사도 한 명을 더 세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베드로가 또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사도를 세우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두 번째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세 번째로는 선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한 사람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정이나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실제로 이 제비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참 독특하게도 두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선출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았으면 좋겠다 해서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두 명을 이제 천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독특하게도 떨어진 분이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분에 대한 설명이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실제 이름은 요셉. 그래서 이름이 세 개나 되시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던 이분은 이제 되질 못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출된 사람은 마띠아인데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되었는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그래서 결국 마띠아라는 분이 선택이 되어서 12명의 사도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연 제비 뽑기를 했던 행동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본문 안에 이것이 옳다 아니면 틀리다 이런 명시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있으면 평가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헷갈려 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이냐를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돼요.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도들의 행동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맨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행동들이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지금 제비 뽑기도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니까 특별히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다 올바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지금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고넬료 사건 때에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처음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는데 과연 우리가 토를 달 수 있느냐? 아, 이제 토를 달 수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비 뽑기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아닌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비 뽑기는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이 있죠. 12명의 사도들이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 11명의 사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죠. 근데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또 로마서를 보면 맨 끝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쓰는데 그 인사말 중에 보면 사도들 중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그 두 사람들도 사도인데 그 사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도들에게 유명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11명의 사도들 이외에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던 거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흔한 직분이 아니었죠. 그건 뭐 거의 나오지도 않은 그런 직분입니다. 여하튼 이 사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가 제시했던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출입하던 자, 주님의 생애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자, 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선출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주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너를 내가 나의 특별한 사도로 부르겠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비뽑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건 예수님이 뽑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비뽑기하거나 선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예수님이 뽑은 거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혹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직분들도 다 사도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비뽑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뽑아서 사도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장 근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뽑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부득이하기 때문에 안 뽑은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기를 원하셨으면 야, 나는 12명이 완전한 수라서 12명을 꼭 채워야 되겠다. 11명만 있고 가룟 유다가 지금 저 모양이 됐는데 내가 12명 채워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에 얼마든지 사도를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충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데 그걸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안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사도지만 우리가 제비 뽑아서라도 세워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일을 제자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하셨던 행동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는 비록 이걸 안 하고 가지만 너희들은 사도를 뽑아서 보충해라 이렇게 명령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또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됩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제도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보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열심을 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항상 보면 사도행전에서 누군가 사람을 뽑을 때 선출할 때에는 언제냐면 무언가 직분이 필요해서 어떤 일이 필요해서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띠아를 제비로 뽑아서 사도로 보충을 했잖아요. 그럼 마띠아는 그 뒤에 어떤 사역을 했는가? 불행하게도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는 안수를 받아서 집사로 세움받았던 사람들. 땅끝에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우셨던 사도 바울. 이렇게 누군가가 부름받는 장면들이 나오면 그 다음엔 항상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직분이 있을 때에,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지 감당할 일도 없는데 직분자로 불러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를 사도로 보충을 하긴 했는데 그럼 이 마띠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뭐 이게 높아지면 말씀을 드리지만 마띠아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과연 할 필요가 있었는가예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만 놓고 보면 무언가 감당해야 될 일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예전에 부목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 나도 놀고 있다. 나도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 근데 뭐 부목사를 뽑아서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해도 되는데 일이 많은데 내가 욕심을 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하면 뽑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뽑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띠아를 뽑을 때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예수님 명령도 없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마띠아를 사도로 보충했기 때문에 이전에 못하던 일을 더 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로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마띠아를 뽑는 것이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사도가 안 되면 뽑히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마띠아가 여기서 그냥 함께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자체로 가서 사역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시기를 보았을 때에 지금 사도들이 한 명 마띠아를 제비를 뽑았잖아요. 이 일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너희가 사도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인도해서 그 인도함이 순종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어찌 보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런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생각으로 차있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로 제비를 뽑아서 사도 한 사람을 더 보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아무 상관없이 이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제비를 뽑았던 방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들은 제비 뽑기를 하면서 반드시 한 명을 뽑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 있다.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없다. 뽑지 마라. 이 항목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게 이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꼭 뽑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지 1번이 좋겠습니까? 2번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사실은 절반 이상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가령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전한다고 칩시다. 그럼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1번, 2번 놓고 투표를 할 때에 1번 장소로 이사 가는 것, 2번 장소로 이사 가는 것, 3번이 없어요. 3번이. 3번은 예배당을 짓지 않고 이 자리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근데 3번을 두지 않고 그냥 1번과 2번을 하는 거예요. 1번 장소로 갈 겁니까? 2번 장소로 갈 겁니까? 이렇게 할 때는 전제가 있죠. 반드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를 반드시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하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행동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1번을 해야 됩니까? 2번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3번도 있다고요. 3번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혹은 다른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3번 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도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제비 뽑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내가 의도가 순수하게 열심을 다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명령한 것이 있을 때에 순종이 되는 것이고 명령이 없으면 그냥 열심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가령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법궤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험한 곳에 놔두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법궤로 옮겨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싣고 옮겨왔죠. 그러다가 법궤가 흔들리게 되니까 웃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본문 읽을 때마다 의아스럽습니다. 왜 웃사가 죽어야 됐는가? 웃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벗개가 땅에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잡아서 그대로 세워놓는 게 좋습니까? 웃사가 나쁜 의도를 가졌나요? 아니라고요. 다윗이 이 벗개를 옮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그 중간에 벗개가 흔들려서 웃사가 손으로 잡은 것도 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다한 것이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벌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것을 받았다고요. 앞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두 번째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세 번째 선한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우리가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또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원했으면 실제로는 자기가 못 짓고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시 다 미리 준비를 해놨잖아요. 자기는 못 짓지만.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짓지 마라. 나는 네가 짓는 성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띠아에게 굉장히 죄송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띠아는 잘못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에요. 전통에 의하면 마띠아도 다른 11명의 사도와 마찬가지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만 제비뽑기를 한 것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나쁜 놈이다. 베드로는 부족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러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늘 돌이켜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참된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변명거리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 내가 보기엔 이게 참 합당한데, 이게 정말 필요한데, 근데 과연 이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나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나 언제나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 여기거나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순수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결코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또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 베드로나 또 다른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으나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아닌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매사에 늘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